17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그렇게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 본문입니다. 성도가 교회이고 또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은 감격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보로 나를 부르셨다.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독교가 늘 외쳐대는 그 메시지.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 성도가 됨.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교회가 되고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이 고귀한 의미를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고린도 전서를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강의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해 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린도 교회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같은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신비로운 건지 또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살아온 모든 성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룩한 가르침인 것을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장을 우리가 이제 3장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3장 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메타포들이 여러 개가 등장했었죠. 초반에는 보면은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어린 아이. 그래서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5절에서 9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밭에서 일하는 일꾼의 메타포로 뭔가를 심는 자로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5절까지는 그 위에 다른 이들이 건물을 세우는 이 건축의 기초 그리고 그 기초를 놓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 건축 메타포를 또 사용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연결된 큰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고 반대로 교회를 허물고 있는 일부 리더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리더들의 바람에 휩싸여서 전부가 다 휘청휘청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이 세 가지의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왜 휘청됐냐?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고 성도됨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교회의 세상 것의 가치를 교회로 가져옴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허물고 흔들고 있는 일부 리더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책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면도 있습니다. 책망과 권면이 목적이죠. 그 세 번째의 메타포인 이 건축의 메타포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을 기초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가? 신앙의 혹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기초인가?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초가 정해졌다면 그 위에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지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 애초에 세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이제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전에 2장, 1장부터 쭉 봐왔던 게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 지혜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귀한 것으로 기초를 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만 뒤로 넘겨서 2장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용기 있는 자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예수, 이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마음은 확신이 있죠. 어떤 확신? 내가 예수 말고는 너희에게 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의 세상적인 지혜와 수사와 어떤 설득력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할 게 없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였다. 그래서 바울이 놓았던 기초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기초석을 놓았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어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 페트라입니다.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캐톨릭에서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도 결국 자기 위에 세우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가 베드로 입에서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신앙했던 예수님에 대한 칭호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입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이게 초대 교회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듯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의 사실 위에 그 아무것도 그 외에 세워 기초 삼을 것은 없습니다. 라는 선언에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세울 기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우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죠. 당연히. 왜? 세상 것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런데 이제 기초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바울이 문제 제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터 위에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 메타포는 뭐였습니까? 이 지난주에 봤던 메타포는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네. 두 단어로 기르는 것을 뭐랍니까? 성장에 대해서. 항상 성도는, 교회는 성장한다. 그 성장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놓고, 터로 놓고, 그 위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반드시 세워져 갑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건물로 지어져서 서로 연결되고 연하여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받는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자, 그 지어가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능력이나 경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왜냐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질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재료하고 도면이 필요해요. 도면이. 이게 구조, 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죠. 성도는 누구냐? 이제 바울이 정의하는 성도는 건물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라선 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교회를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뭐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대단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오해되어서 해석되었고 예를 들면 이 본문은 개인주의적인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는 네가 교회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워라. 그게 지금 중요하고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건주의자들도 탄생했고 또 뭐 카톨릭은 이 본문에 아주 예를 들면 연옥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오죠. 연옥의 개념도.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오해로 많이 불러일으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냐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예수 까똑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그 부르심이 이 자리로 올라오게 하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고귀한 그 능력이며 성도로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지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서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서로 연하여지고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올라온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너희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아느냐라는 적용으로 이어지죠. 자, 성도라고 하는 자는 건물을 짓는 자다. 그리고 근데 이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지어간 다음에 반드시 때가 있는데 무슨 때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가 좀 불러일으켜지죠. 장차 심판이 있다. 우리 바로 앞선 본문에서는 장차 나무가 혹은 곡식이 자라서 뭐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자,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것도 장차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냐면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졌느냐, 그리고 그 건물을 세울 때 세워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선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키면서 올바로 지었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혹은 심판, 시험 이것을 견디면 그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또 상급의 이야기에서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장차 마지막 때에 세워가는 성도들의 그 교회에 불의 심판이 온답니다. 그 불의 심판이 내려서 다 태워본답니다. 태워서 남아있으면 그 세운 자를 상급을 주시고 그러지 않고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에게는 뭐다? 해가 있다. 해가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죠. 너무 메타포가 강하게 들어와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의 이미지는 일단은 종말론적인 이미지예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하신 약속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때가 이르기 바로 전에 불의 심판과 불의 이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파괴와 소멸이 있고 그 불을 통해서 정죄가 있어요. 정죄, 깨끗하게 하는, 더러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그때 가서 내가 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밟고 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성도라 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세웠는지 내가 보겠다. 이것입니다. 성도 개별,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한 개인을 지칭하듯이 성도 한 사람, 각자의 공적대로 각각 인디비주얼 교회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아까 말한 개인주의적 경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앞선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전체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부 리더들의 문제로 인한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듯이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는 문제도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한 개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전체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 독자적으로 세워가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잘못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목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우리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게 직분으로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섬김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조그마한 리더십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수요협에 나오신 분들은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건물을 세워가듯 교회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지어져 간다.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 본문에서 곡식은 반드시 어쩐다? 자란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반드시 지어져 간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는 지어져 간다. 공동체적 운명에 우리는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축의 재료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여섯 가지를 독특하게 이야기하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분,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에서부터 몹쓸 것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마치 그와 같이 보여지듯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지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제일 좋은 거구나. 아, 집으로 지으면 제일 나쁜 거구나. 사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은 여기서 보면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를 보세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뒤에 세 개는 나무, 풀, 집. 어떤 재료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재료로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불이 시험이 닥치는데 불시험이 왔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면 해를 받는다. 이 재료들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은 불에 견디는 거고 어떤 것들은 불에 견딜 수 없는 거다. 그러니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건물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과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삶,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마지막 불의 심판이 왔을 때에 견디냐 견디지 못하냐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 좀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여러분 마지막 불의 심판이 왔을 때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재료로 세워진 건물이 있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재만 남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뭡니까?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 후반절 구절을 덧붙이면서 마치 다 없어지고 재만 남았으면 그냥 던져지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럽니까? 불 가운데서 그래도 구원은 얻는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이 불에 타든 불에 견디든 이 두 건물이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이 두 건물이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위에 세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얻습니다. 세상 위에 세워졌다면 다 무너졌을 텐데 이 두 건축 재물의 건물 짓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초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성도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성도의 결국은 구원인데 그렇다면 이제 뭐하러 집을 짓냐? 구원받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은혜이지만 구원받는 그에게는 대단히 수치이면서도 고통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로 밟고 서 있는 성도라 함은 마땅히 건물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데 자신의 결국을 돌아보니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 구원은 얻죠. 구원은 얻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를 했던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뭘 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주의였을 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내 의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복음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을 받습니까? 상급 받는다고 계속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급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상급을? 큰 거. 큰 거 뭐예요? 무엇을 천국에 받기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동일한 가치로 매김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무엇을 받아야 여러분이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싶습니까? 평생 가져보지 못한 요트? 뭘 가져야 도대체 천국에서 여러분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사실 구원 말고는 없어요. 구원을 받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고 수고했다 성도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구원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 그 이상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상급은 없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제대로 짓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재만 남게 되는 건물이 있는데 제대로 남는 그 건물을 짓는 수고와 애쓰고 고생하고 그 성도에게는 상급을 준다. 과연 그게 어떤 상급일까? 어떤 상급일까? 그냥 이런 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그 뭐 여러 가지 올림픽도 있었고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또 제2의 올림픽도 있었고 고린도에서 자 그러면 열심히 경주하죠. 바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어떤 메타포로 얘기할 때도 자 경주를 합니다. 열심히 경주하는 자의 목적은 뭡니까? 끝까지 하는 거고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의 상이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면류관을 주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살다가 주 앞에 부름받아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만 그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불러준다면 그것 말고 더 받을, 더 줘야 좀 마음이 편하게 풀리겠습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잘했다. 못한 이에게 잘했다라고는 칭찬 안 하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오해했거든요. 이런 말이 아니고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느냐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느냐 그걸 알게 되면 결국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6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2장 바울이 동일하게 쓴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을 목소리 좋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6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라고 그러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악의 행함대로 또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그리고 평강을 얻는다 라고 또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도 한 번 더 가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네,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선악 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함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급을 바라고 행하는 그런 것보다도 성도로서의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다움. 그 성도다움이 마지막 불의 심판 때 견디냐 견디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고 주인이 와서 그 계산을 할 때에 이윤을 남긴 자는 칭찬을 얻고 그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죠. 숨겨두고 주인이 오니까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어줬죠. 근데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이 달란트를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에게 맡기면 그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또 악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 본문에서도 보면은 달란트라고 하는 거 이 본질적으로 달란트가 뭐냐 했을 때 반드시 달란트는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사람은 이윤을 남기게 있는 달란트를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밟고 서 있는 이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지어야 한다. 지어져 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 성도에게는 해가 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라온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선한 행실은 그 동기부여가 상급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요. 만일 어떤 행위를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터로 삼아 그분의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가치로 성도는 교회를 지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지어서도 안 되고 세상적 가치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이 교회 건물에 맞는 재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 성도의 부르심, 그의 삶이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수정하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던 그 교회로 부름받았던 의미와 본질을 너희들이 과연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교회를 가볍게 여긴 나머지 교회를 분열하고 잘못된 것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가는 리더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 너희가 도대체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교회를 훼손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울의 단호하면서도 예언적인 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건물을 지어가라, 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가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고 특별히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고 고린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린도의 대안으로 세워놓은 곳이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 잘못 지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수 있으니 잘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목적은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너희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위협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짓다가는 교회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선택되어 특별하게 부름받은 고린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위대한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라, 그렇게 지어져 가라라고 하는 초대이기도 하죠. 교회란 성령의 능력이 거하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분열과 다툼과 세상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세운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불에 타다가 이 아모스에 보면 불에 타다가 꺼낸 부지깽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 아마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를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고통이 아니지만 성도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르심의 의미를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장차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여러분의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꼭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시고 그리고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든든히 서 있는, 불순물은 타더라도 교회 건물은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섬김 위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내던진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라, 형제라, 자매라, 가족이라 불러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거짓되고 불순물과 더럽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 생각들, 행동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 주셔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속히 그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회복함에 있어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날마다 기억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